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수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겠습니까? 요즘 거의 며칠 연거푸 계속해서 심판과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말씀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만으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서두에 나온 말씀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요청,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만으로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충분하게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열국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까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당할 것인지를 읽고 있는 것이죠. 굳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메대와 페르시아가 저렇게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부흥하더니, 급부상하더니 저 바벨론이 망하는구나. 아,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는 건 어쩌면 저 열국, 저 강대국 페르시아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매일 왜 말씀을 펼치고 사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그저 현상 속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그때 비로소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르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보지만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는 암흑과 해안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특수성이, 특별함이 어떻게 그 역사의 보편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우리 일상의 바운더리가 좁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을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통찰하는 법을 배우고 또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나를 성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바벨론을 향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시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읽어가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바벨론을 향해서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산과 같이 여겼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어마어마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산과 같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위 위에서 너를 굴려버리겠다. 굉장히 심한 표현 아닙니까? 바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이죠.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당시에 누가 이 바벨론이라는 대국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과 같은 국가를 우리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게 그 당시에 고민이었어요. 그 앞선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손에 금잔이 들려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혹시 이렇게 음료수를 금잔에 따로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만큼 바벨론이 경제적인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그 부국 강병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손에 들려있던 그 금잔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금잔을 들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로망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그 코리안 드림이 있는 것처럼 야, 저 나라, 바벨론과 같은 나라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즉 너희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꿈꾸고 있는 저 바벨론의 화려함과 거대함이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또 선망하고 쫓아 사는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이 신기루와 같이 어느 날 한순간에 바위 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그런 것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망하고 있는 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과연 지금 바르게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저마다 사람들이 선망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것이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느 길을, 어느 루트를 선택해야 내가 이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꿈 깨라. 꿈 깨. 그리고는 하나님이 꾸시고 계시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바벨론을 선망했던 나라들이었어요. 바벨론을 부러워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처럼 되고 싶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바벨론의 그 부러움, 그들이 선망했던 그 자리를,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선망했던 바벨론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조금 잘하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특출나면 질투하고 그때부터 미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끌어낼 수 있을까. 그 당시 주변국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바벨론 하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 나라들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과 허영으로 이루어낸 자리는 더 큰 욕심과 더 큰 허영으로 채워진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을 치고자 하는 나라들이 함께 모이는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다 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속국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변국들을 동원시키기로 결단을 하셨다, 이렇게 계획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7절에 나온 이 동원하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 땅을 준비시키다, 준비시켜 라고 나오는 이 준비시키다 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르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성별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이런 나라들을 성별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실 때 썼던 단어를 여기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로 이 나라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즉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주체가 메대와 페르시아가 아니라, 설령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직접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눈에는 당연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새롭게 대두된 그 찬란한 문명이 이제 지는 해인 바벨론을 이렇게 짓밟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 민족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맛보게 될 자유와 해방과 그 평안과 안식은 저 페르시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모든 것이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읽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나라들이 이 사무관을 앞세워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이 사무관은 행정공무원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이 칼과 창을 손에 쥔 무인이 아니라 이 펜과 붓을 든 문인입니다. 이 전쟁이 나고 나면 그 뒤에 후방에서 이 전리품들이 뭐가 들어왔나 기록하고 이렇게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고하던 그런 사람이 이 사무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바벨론의 멸망이 확정지어진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30절부터 32절에는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치러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이 전령들이 이 소식통들이 왕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전합니다. 전쟁의 그 전쟁 때문에 모든 성읍들이 탐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루가 빼앗겼습니다. 이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강을 통하여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뭐 물자들을 이렇게 무역했던 나라이고 또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과 보급품들을 이렇게 날랐던 통로가 그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나루들이 점령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은 나중에 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손도 못 써보고 저항다운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군이 와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이들의 보급로를 이렇게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상이 이 갈대밭.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성 앞에는 그들이 일부러 거대한 규모의 갈대밭을 조성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갈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주 큰 갈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본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지형에 딱 들어왔을 때 바벨론 그 아군이 정말 필수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장치가 그 갈대밭입니다. 어쩌면 전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전령들이 그런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 게 군사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령들이 왕이시여 성읍들이 함락되었고 나루도 빼앗겼고 갈대밭도 불탔는데 왕이시여 그래도 우리 군사들이 겁에 질리지 않고 아직 싸울 용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들에게 승산이 남아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이 왕에게는 이 전쟁이 끝났다. 더 이상 싸워볼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갈대밭처럼 보이는 어떤 우리가 전략적으로 마련해 놓은 삶의 여러 가지 장치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인맥과 여러 가지 이렇게 맥을 우리가 잡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끊겼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바벨론 왕이 이 군인들을 뽑을 때 겁쟁이들을 뽑았겠습니까? 아마 그 나라에서 가장 기력이 좋고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정말 용감했던 사람들을 뽑았지만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렸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잘 마련해 놓았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엄습해오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 그것이 한번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말씀이 360번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만큼 마련해 주겠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자는 세상을 전쟁터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삶의 다양한 연륜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지식도 쌓아와 보셨을 것이고 인기와 또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의 군인들처럼 겁에 질려서 이 세상이란 전쟁에 맞닥뜨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본인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칼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 손에 물맷돌이 있었지만 그거 사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거대한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저희들이 이 다윗과 같이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5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본인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 딸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딸인데 딸 바벨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음녀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에 그런 금잔을 들고 그 술을 들고 그리고 자신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앞세워서 세상을 유혹하는 것이죠. 마치 조금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면 다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모았던 게 이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 바벨론, 세상을 유혹하는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탈곡할 때가 가까이 온,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온 타작마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수는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풍요로움의 상징 아닙니까? 가을에 한 해 동안 지었던 그 소출을 타작하는 건 그건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의 상징을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이 그렇게 풍성했는데, 풍요로웠는데, 그 풍요로움이 바로 타작마당이 될 것이다. 그 위에서 내가 도리깨를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것이다. 이 타작이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치다 보면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탈곡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놓고 탈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곡이라고 해서 이 도리깨질을, 이 타작 과정을 비켜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쭉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는 그 상태를 대상으로 탈탈 터십니다.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 바벨론에 누가 있었습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탈곡을 피해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에는 참 다양한 탈곡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탈곡기도 있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탈탈 터실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배우자 탈곡기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녀 탈곡기도 있고요. 다양한 탈곡기가 있는데, 저 여러분은 어떤 탈곡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탈곡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탈곡기로 지금 이 교회와 또 성도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계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입니까? 혹시 내가 알곡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의 경계를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긋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긋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과 악의 경계선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경계선이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 저는 하나님의 이 탈곡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알곡에 가까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시온 주민,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피해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학대당했는지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장을 지금 하나님께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장을 접수하시고는 선고를 내리시는 내용이 그 이하의 36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수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선고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사형 선고입니다. 거의 사형에 준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복, 너의 성사에 대해서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복수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소장을 하나님께 제출하는 것이죠. 피의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면 나도 바벨론과 똑같아지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친히 보복하시는가? 왜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을 들어서 악을 치시지 않으십니다. 선을 들어서 악을 치면 선이 악을 치면 그 악을 치는 선이 또 다른 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손에 피 묻히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복수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힘을 키워서 그 민족을 강성하게 해서 바벨론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강해서 제가 저 사람 제가 좀 커져서 저를 억울하게 했던 저 사람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부국강병하게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마치 역사에 그 변두리를 도는 것처럼 약소국으로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강해서 또 다른 악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손봐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말하지만 저 사람이 악하다, 저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선과 악을 판단할 때에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뭐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현실에서 풀려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선과 악을 나누어서 피, 알을 나누어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어느 편에 설까 이겠습니까? 저는 그 제네바 협약 이후에 적십자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그들에게는 피아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치료해야 할 사람인가 치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만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편이 내 편인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내가 저기에 줄을 서야 하는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필요한지 복음이 필요한지 오직 그 하나의 기준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 또 미운 사람들, 또 질투나는 사람들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도와야 할 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악한 것에 분노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우리 곁에 있던 수많은 약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싸움으로 갈등으로 사분오열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곳에 화평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좌우로 남과 북으로 하나님 지역과 지역으로 하나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야기하면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거대한 흐름에 시대적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우리를 엄습해오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악을 바라보다가 그 악을 대적하다가 악을 하나님 대하다가 우리도 악한 사람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우리가 돌보아야 할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란 하나님 복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 내미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그 능력으로 나 욕심과 나의 큼을 자랑하라고 주시지 않고 약하고 아픈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으라고 그들을 용납하라고 또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그만한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많은 악들이 혼재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또 이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을 통찰하며 자신을 성찰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